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으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할 입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영혼의 입술을 주지 아니하시면 또한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제일 첫머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큰 스타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의 주요한 종교와 신앙적 관습과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제일 처음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명절 때 38년 된 병자, 그래서 거의 평생 동안 누워 지내야만 되었던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를 고쳐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라고 트집을 잡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에 참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때 주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서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에 물과 빛을 통한 이 절기 예식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장부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참된 구원의 모형이요 전조국과 같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알았는지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소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주위에 머무르고 있었던 열두 제자들과는 또 다른 일단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자처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모여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해서 떠나버림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다로 올라가소서라는 이 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들렸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무리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다 떠나보내버린 제자를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 때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런 조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형제들의 제안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제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일찍이 주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제안했던 사탄의 시험과 같은 성격의 제안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성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보다 손쉽게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어렵게 메시아 사역 감당하지 말고 손쉽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형제들의 제안도 이런 사단의 제안과 비슷한 성격의 제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뭐라고 제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면 손쉽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했던 사도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면서 고난은 없는 메시아 영광이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아래로 지나다녔던 무리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비롯했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제안을 했지요.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빨리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사탄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아래 있었던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제안의 공통점은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러 보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주며 또한 그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투영해내는 투사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실현되어져야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영광스러운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치루시는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만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복음을 가리켜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물론 당시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두 사람,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이 의기소침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마치 길을 가는 행인처럼 등장하여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죠.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이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고난 이후에 영광에 주님이 들어가셔야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메시아를 이해할 때 고난과 죽음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않은 채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로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지냈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이런 원리,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정작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십자가의 도에 걸려 넘어졌던 이유도 고난과 환난 밖에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환난 밖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중세 신학의 특징이 그것이죠. 이런 중세 신학에 대해서 강하게 제동을 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지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고 보편적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손쉽게 영광의 자리에만 이르고자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정신입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메시아상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당신은 이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백일하에 드러내면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길 것인데 뭐 어렵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감행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제안하는 이 세상의 정신은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고난 없는 그리스도, 시련 없는 영광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대충 믿으라 그러죠? 너무 그렇게 거기에 심취하지 마라 그러죠? 물론 그런 말을 듣는 데에는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성이 제대로 작동되어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예의 범절과 배려와 관용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데 신자들의 삶을 가만 보면 교회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일상의 삶에서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신자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탓에 좀 작작 믿으라라는 말을 듣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대충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믿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믿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는 전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펼쳐지는 모든 내용을 믿어야 되지 그 중에 한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달콤하고 우리한테 짜릿한 그런 내용만을 믿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적당하게 살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는 이런 생각들의 움직임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사람들의 그 솔깃한 제안에 대해서 구미가 당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의 제안으로 대표되는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때와 너희의 때,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구분함으로써 아직까지 동생들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 너로 구분하고 자신과 세상을 구분함으로 너희들은 내 편에 있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 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형제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형제들의 이 권면이 세상의 뜻과 욕망을 따른 만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이었다는 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은 유대로 올라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십시오라고 하는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죄목을 걸었지요. 하나는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이런 사실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왕 죽을 바에 그냥 빨리 올라가서 잡혀 죽으면 오히려 그 공관 시간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공관 시간들도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형제들의 제안을 금방 받아들이고 그냥 그 즉시 유대로 직행해서 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셨죠? 7장 1절의 말씀만 보면 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고 말씀하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대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잡혀 죽임을 당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얼마 후에는 주님께서 당당하게 올라가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때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제안을 받으시고 그 즉시로 만약에 올라가셨더라면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셨더라면 요한복음 7장 중반부터 성경의 많은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기사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에 대한 반대가 고조되어 가는 상황을 파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정해놓은 시간보다 앞당겨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처럼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할 때 이 10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아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유대로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다음에 자기도 올라가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정작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는 올라간 것은 또 무엇이고 그것도 은밀하게 올라갔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행동을 놓고서 아니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다가 형제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그것도 은밀하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빌미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시는가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이 8절 말씀은 논리적으로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아예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볼 때 형제들이 제안한 방식대로 즉 자신을 그냥 뚜렷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형제들의 제안을 부인한 것은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왕대시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의 제안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여론에 이리저리 떠밀려다니실 분이 아니세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방식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형제들의 제안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왜 혼자 몰래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잡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세상으로 대표되는 형제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자신이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메시아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죠? 배고픔을 채워주는 메시아죠?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메시아죠? 이런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뭘 추구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설 자리가 없고 진정한 내가 들어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보통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병고침, 치유, 이적, 성공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말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했다가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했다가 질병에서 고침 받았는지 이런 얘기에만 하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예의 범죄를 차리고 관용과 너그러움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늘 일률적으로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이런 우리를 거스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여기에다가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구원의 본질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병고침 받고 우리 문제 해결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만약에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요한복음은 특별히 한 40, 7, 8%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가 고난으로부터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바울 서신서나 공동서신을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어디에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병고침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물며 육체의 가시를 제외시키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고 자신이 그처럼 아꼈던 디모데도 위장병이 나서 바울이 포도주를 좀 쓰라고 말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고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다 건강하게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성향, 곧 세상으로부터 인기와 또한 추앙을 한 몸에 받으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제가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사 온 지 한 4년 이상 조금 되었잖아요. 그때는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 뭐가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 다 상가 교회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늘 지나다니면서 또 저 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사나? 에? 아침은 먹나? 사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보게 만드는 대상과 연결이 되어서 마음에 있는 것이 항상 눈에 보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성경이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메시아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눈의 들보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서 메시아의 위상을 크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한 것을 볼 때 언뜻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모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다 믿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은 사실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는 다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이들도 믿지 않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평가가 우리가 볼 때는 냉혹합니까? 반심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런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믿음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일도 하셔야 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혹 있지 않을지도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7장부터의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분들 좀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때 그 내용을 실제로 빠뜨리고 읽었기 때문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해서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이 내 안에 걸러지지 않아서 그냥 빠져버린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학의 틀을 갖고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름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이해하고 어떻게 복음서를 이해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안목을 갖추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나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도 역시 이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런 큰 스케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5장부터 10장까지는 절기라고 한 배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일도 형제들이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올라가지 않다가 은밀하게 올라갔다는 말, 뭐 이런 내용을 여기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왜 다르게 행동하셨는가? 언뜻 보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뒤늦게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신 것은 결국은 형제들의 제안, 곧 세상의 제안에 나는 응할 뜻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나타내지 않고라는 이 표현은 4절에서 형제들이 제안한 바로 그 제안, 4절에서 뭐라고 제안했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죠, 그죠?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이 제의를 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고라는 표현을 여기 사용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나타내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죠. 사실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세상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다른 데서 세상을 찾으실 필요가 없고 늘 우리 마음 속에서 세상을 찾아야 되죠. 마틴 루터는 많은 저작물을 남겼지만 자기가 쓴 저작물을 출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기 한 1년 전에 자신의 저작을 출간하도록 허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프리드리 선제후가 명령을 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상한 식으로 자신의 저작을 해석할까 염려해서 출간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낸 적이 없어요.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다 그 주위 사람들이 낸 거지 그분이 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고라는 이 말씀만 하지 않고 은밀히 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은밀히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고 올라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밤에만 이동했다는 뜻일까요? 여기 은밀하게라는 이 표현은 순례자들의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개별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그때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에도 왜 메카에 모슬렘들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카에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행렬이 결코 작은 행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죠, 그죠? 하루 정도 갔다가 예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행렬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갔다라는 이 말은 그냥 아무도 보지 않도록 숨어서 올라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절기가 되면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 행렬에 속하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제안을 결국 그 제안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제안대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서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 읽어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라고 말했죠. 명절 시작이 아니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은밀하게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는 공적인 순례 행렬에 묻혀서 올라가지 않고 왜 개인적으로 올라갔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메시아상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소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급기야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녔습니다. 명절 때 예수님을 이들이 찾았다는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의 위상이 어떤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채찍과 노끈으로 내어 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도발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필시 올라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딘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찾았던 의도가 뭐지요?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단순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자를 의미하고 특별히 13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적어도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모종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대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짐작컨대 어떤 존재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 및 각종 절기와 의식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는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당연히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함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메시아상을 소개할 때 5장부터 19장까지는 절기를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는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죠. 그런 절기 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즉 유월절 때 실제로 만나를 내리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은 그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형과 그림자요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절기라는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뭐가 모자라서였는가? 예수님의 표적이 정말 부족해서였는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묻혀 있을 수 있겠지만 5장 42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7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좋아하지 않아요. 깜깜한데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싫은 것처럼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믿으라고 그러고 말하고 너만 옳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무슨 실수를 하든지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멘 하면서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후려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우리는 이름에서 유대인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무리들, 형제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때문에 수군거리면서 드러나게는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가 옆에 있으면 그 사실을 의식해서 체제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지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군거린다라는 이 말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하고 싶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해서 귀속말로 소곤소곤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해야만 되었는가? 종교 권력자였던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유대인들은 단순한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가리키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도 나타나지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나타나지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모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누구에서 어떻게 낳은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물어보시려면 제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도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린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억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내게 되고 그 영혼은 황폐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집권층들이 공포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제 없는 통치는 사람을 방자하게 만드는 반면에 억압에 의한 통치는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관해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요. 교회가 타락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달콤한 제안이든지 아니면 무력의 방식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그 당시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모든 상황들을 억압의 분위기로 만들어서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예수 믿게 만드는 집단은 이단이나 혹은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지요. 이런 교회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심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또 한편 어떤 극단으로도 치우실 수 있습니까? 아주 달콤하고요. 매력적으로 소프트하게 그 정도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정도면 신앙 고백한 거지요. 그 정도면 뚜렷하게 예수 믿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펼치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얼마든지 교회가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들은 너무 불쌍해서 한쪽의 부류는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피를 채워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었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군중들을 미혹시키는 존재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자와 같은 반열에 뒀던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너희 마을에 어떤 거짓 선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을 마치 그런 분으로 몰아 세우는 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또 우리가 속한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일단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이런 가운데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뚜렷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함으로 어떤 부류는 좋은 사람이라 평가하고 어떤 부류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의 평가는 이런 부류에, 이런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가. 결국 종합하자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제안했던 형제들이나 절기와 의식법과 율법에 능통했지만 정작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부류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그저 참 예수님 좋은 분이다 라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 예수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또 여러 말씀들을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 믿자는 거예요. 예수 믿되 제대로 똑바로 믿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영적인 분위기, 환경, 상황, 시대 사상, 조류, 여기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과 우리 개혁자들이 남겨둔 전통을 다 가지고 수평과 수직,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좋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하면서 주님을 믿되 참으로 믿고 주님을 믿되 완전히 다 믿는, 그래서 뚜렷한 신앙의 내용을 드러내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날 영생과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살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언급하지 않아도 될 법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내용까지 사도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충분히 깨달아서 그저 대수롭지 않은 말씀으로 지나쳐버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참됨을 알고 이 말씀의 분명함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귀한 원리에 적용함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누구나 다 믿는 자로 자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기를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참되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